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케빈 패스모의 파시즘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제1장 A이면서 A가 아닌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이 책 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본래 지리와 역사에 관한 그 책을 읽으려고 했으니까 그런 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지리에 관한 책 굉장히 많은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 정해지질 않네요. 예, 파시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저자가 새롭게 쓴 책이죠. 원래 처음에 나온 책이 꽤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개정해서 세컨드 에디션 개정판으로 내놨습니다. 이게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뭐 서지상을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저자가 그것을 어떤 점을 개정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3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이 책을 초판에서 내가 제시한 파시즘의 정의는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 전체주의 이론의 장점들을 종합하면 파시즘에 대한 더 나은 정의에 이르리라는 가정이었다. 그 정의에서 나는 파시즘의 사상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혁명적 포부와 반동적 동기 모두를 균형 있게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의 초판을 보면은 저자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하고 맨 뒤에 이렇게 파시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하나의 표처 이렇게 박스 안에다 네모 칸 안에다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지금 이걸 수정판을 낸 거죠. 이를테면 그 초판에서 이 저자가 제시했던 파시즘의 정의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 젠처주의 이론의 장점들을 종합해서 더 나은 정의에 이른다. 그리고 그걸 종합할 때 파시즘의 사상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혁명적 포부와 반동적 동기 모두를 균형 있게 강조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줄기가 없이 그냥 이것저것 잡스럽게 모여 있을 뿐 그 정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판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가 어려운가? 사실은 파시즘은 저도 적어도 이 책을 번역하기 이전은 뭐 그냥 차치하고 이 책을 제가 초판을 번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파시즘에 관해서는 골고루 이 책 저 책을 읽고 또 정리도 하고 또 아는 만큼 또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또 해봤는데 저도 참 파시즘이 뭐야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아 이것도 파시즘 같고 저것도 파시즘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그 말에 어원은 여기 있다. 어원 따져서 묻는 것만큼 사실은 빈약한 대답도 없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원을 따져 묻는 게 굉장히 멋진 대답인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빈약한 그래서 그것을 이 저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의 모순적 성격이 기원에서 비롯되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파시즘의 모순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다 좀 하나의 줄기를 깨지 못하고 좀 변형태로 이루어진 것. 이를테면 파시스트들 중에는 불만에 찬 보수주의자가 많았는데 이 보수주의자인 것 같긴 한데 또는 그들이 본래 보수주의자였기는 하지만 느닷없이 좀 변형태를 만들어버린 그래서 좀 극렬하게 어디 나아가게 되어버리는. 보수주의자는 보수주의자인데 기성 지배계급을 부정하고 새로운 엘리트 세력을 주장한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게 되어버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좌파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또는 좌파에서도 또 그들이 또 좌파로부터도 뭔가를 가져다 쓰고, 그러니까 정말 보수주의자라면 이걸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변형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노조를 탈환하면서도 또 자체 노동자 단체, 그러니까 나치 같은 경우는 그랬죠. 노조를 탄압하면서도 나치 노동자 협회 이런 걸 또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수주의에서 가령 시작했다 해도 상황이 변하면 이런 이론도 가져다 쓰고 저런 이론도 가져다 쓰고 또 자신들이 호소하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파시즘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좌파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어중간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 42페이지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정의는 선택적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선택적이다. 그래서 파시즘의 여러 양상 중에서 일부는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배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시즘의 양상 중에서 일부는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배제한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그런 파시즘을 정의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또 표준이 무엇인가, 표준 사례가 가령 이 44페이지 나온 것처럼 이탈리아 파시즘과 나치즘이라는 두 개의 표준적 사례를 기반으로 어떤 학자들은 정의를 도출할 것을 권고하지만, 그런데 어째서 나치즘이 표준적이고 예컨대 루마니아의 철이대나 에스파냐의 팔랑에는 표준적이 아닌가, 이걸 말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베버주의적인 접근이거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베버주의적인 접근이든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이든 전체주의 접근이 이제 대중의 국민화 뭐 이런 게 전체주의적 접근인데요. 이런 접근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사태의 일부분만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파시즘을 여러 의미를 포괄하는 편의적인 명칭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의미를 포괄하는 편의적인 명칭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파시즘을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앞서 설명한 파시즘의 정의들은 저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정의도 심지어 우리가 그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파시즘을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제가 읽고 이해하기로는 저자는 파시즘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파시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 파시즘을 다른 개념과 구분짓는 유일한 점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도덕적 함의이다. 47페이지에 그런 문장이 있고, 이 모욕적인 말이라는 거죠. 물론 리버럴 같은 말 이런 말들도 경멸적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이게 파시즘만큼 그렇게 경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이라는 말을 쓰면은 사실 누군가가 파시스트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집단 또는 그 집단의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욕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누군가 파시스트다. 파시스트로 불리기를 원하는 의견은 거의 없는 반면 적에게 파시스트라는 효과적인 낙인을 찍고 싶은 유혹은 강하다. 그렇죠. 파시즘은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죠. 게다가 그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아주 효과적인 비방수단이 된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파시즘의 정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시 활동가들에게 파시즘은 매우 실제적인 개념이었다. 파시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 집단이 서로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을 결정지었다. 따라서 나치즘이 파시즘의 한 형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나치가 파시즘이라는 명칭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 혹은 거부했는지, 그들이 이탈리아 파시스트 체제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차용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차용한 것들을 다른 사상 및 실천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탐구하는 편이 낫다. 저자가 내놓는 방법은 이건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파시즘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게 어떤 개념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쓰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 있는데 그 사태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내고 그렇게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낸 다음 그것에 일정한 법칙성이 발견되면 그것을 묶어서 개념으로 만들어내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귀납이라고 하는 그 절차, 귀납이라 불리는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납이라는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만들어놓은 정의를 가지고 다시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그 정의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관찰한 다음에 그 정의 아래에다 그 현상들을 포섭을 시키죠. 다시 말해서 다양한 현상들로부터 공통점과 법칙을 추출해낸 다음에 그것을 정의로 만들고 그 정의를 가지고 다시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볼 때 일종의 필터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파시즘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들 스스로가 파시스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어떤 방식을 그걸 사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는 다른 파시스트라고 주장하는 다른 집단들하고 어떤 서로 영향관계가 있고 그 주고받는 사상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지 이것을 참고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파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장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그 논의, 오늘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논의들이 이제 그런 게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된다면 파시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 과학적, 일반적으로 말하는 객관적 과학적인 연구는 불가능하고 포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파시즘 증후군이랄까요? 그런 사태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쟤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져다가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그런 한계 봉착했음을 스스로 말하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대중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사용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그것을 궁리하는 가운데 이런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이름을 지금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온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게 서양 사람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좀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어도 1987년부터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까지 이 시기에 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시기를 살펴보면 급속도로 우리도 이제 대중민주주의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겪었고 또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등장하고 소멸해 가고 또 여러 미디어 언론들이 등장하고 또 소멸하고 또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군중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 자각하고 그런 자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하고 그리고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생애에 겪었습니다.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의 모습이겠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긍정적인, 고통스러운 또는 순간적인 또는 지속적인 어떤 노고들의 총합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겠죠. 최근에 어떤 그 정당에서 포리티컬 파티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정당 대의원의 그런 뭐 그냥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욕설이죠. 욕설이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아, 그들도 대중이라고 하는 이 파악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집단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겠구나. 게다가 좀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엘리트가 어딨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이 오늘날 사태가 난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아 파시즘이 뭐지? 파시즘을 정의해야 할 텐데 정의를 뚜렷하게 알지도 못하고 뭐 이걸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좀 그렇지 않아? 막 이런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지 마시고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파시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런 경멸의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그냥 그렇다, 저렇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책 172페이지에 있는 음베르토 에코의 말은 다시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후르 파시즘, 시간을 초월한 파시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코의 말이 원래 좀 현대 사회의 파시즘이라는 데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저 어떤 에코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검은 셔츠단이 다시 이탈리아의 광장을 행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아, 그 사람은 좀 파시스트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디 초월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파시즘, 그 우어 파시즘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여기저기다 씨를 뿌려주고 그런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파시스트적인 또는 파시즘의 양상을 띤 현상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하나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여기저기에 씨를 뿌려서 뭐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저자가 주장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케빈 패스모어의 파시즘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책을 읽을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8월 한 달은 지나치게 더워서 또 듣는 분들도 얼마나 듣기에 더울까 듣는 분들이 더울까를 고려 빈말이고 제가 더워서 8월 한 달은 책 읽기 20분을 쉴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한 두어 번 정도 남은 7월이 두어 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책 아주 얇은 책을 하나 두어 번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선뜻 골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마지막 시간에는 다음에 뭘 읽을 것인가 이런 걸 뭐 공지 비슷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못하게 된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